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냐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잘 안다라는 건 힘들지만 그 언어의 특징만 조금만 이해해도 성경을 이해하기 훨씬 쉬워진다라는 거죠. 헬라어는 우리말과 참 많이 다릅니다. 어떤 한 단어를 표현하고 싶은데 이 단어를 여러 가지 단어로 한 단어를 표현해낼 수 있고요. 의미상은 비슷하지만 단어가 달라지면 그 깊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로만 표현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헬라어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단어에 따라서 의미와 기포와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하는 표현은 뭐죠? 단어가?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가족 간의 관계는 또 달라요. 가족 간의 관계는 뭐라 그럽니까? 스트로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을 이야기할 때는요. 사랑을 얘기할 때는요. 필레오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우정의 도시다라는 표현이에요. 필라델피아가. 그리고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사랑,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단지 사랑이라는 단어만 쓰고 있지만 원뜻을 보면 어떤 사랑인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의미가 조금 깊이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단어는 시간이라는 단어예요. 시간이라는 단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시간, 세월로만 번역되어 있는데 원본 성경을 보면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의미를 조금 다르게 두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크로노스 단어. 이건 그냥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년수를 따질 때, 달을 따질 때, 그냥 타임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세월, 시간이라고 번역되지만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이라고 표현되지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전략적인 때를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해석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기회라고 해야 됩니다. 영어로 하면 opportunity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 시간을 아껴야 돼라고만 생각하는데 원본 성경을 보면 카이로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게 정말 이 에베소서 5장 16절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본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플렐러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면 수학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뭔가가 이루어지는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때를 플렐러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단어를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주시는 카이로스,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카이로스, 그 기회를 잘 잡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는 그 수확의 때 플렐레오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해서 기회를 다 붙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왜 후회합니까?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돌아서 보니까 놓쳤다라는 거예요. 사업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내가 용서해줘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사랑해야 될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아쉬운 거예요. 왜?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또한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열매 맺힌다라는 보장 또한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끝없이 헌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 기도해야 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의 때, 수확의 때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쉬워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왜 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보내줬습니다. 주님을 통해 천국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기회를 붙듭니까? 붙들지 못합니까? 기회는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붙들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안타까워서 우셨던 거예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출애굽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기회는 다 받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수확의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요? 기회는 다 받았었는데 출애굽하는 기회는 모두가 받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수확의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시간을 플렐레오를 경험한 사람은 단 두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기회를 다 붙드는 것도 아니고요. 기회를 붙들었다고 해서 다 수확의 때, 이루는 때까지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그냥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을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섬기고 사랑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 볼 때가 있어요. 연세 드시면 성경도 보기 힘들어요. 기도도 힘들어집니다.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회만 붙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의 때, 수확의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설교의 빅픽처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해요. 사울왕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울왕이 왕이 된 지 몇 년 만에? 다스린 지 2년에. 그러니까 이 2년, 2 years라는 것은 사울왕에게만 주어진 시간이에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시간이에요? 이건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 시간 속에서는 사울은 왕으로서 2년을 보낸 거고요. 일반 백성들은요, 백성으로서 2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년 차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카이로스를 허락해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왕에게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건 국가적으로 보면 위기입니다. 사울왕 개인적인 입장에서 봐도 위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사울왕에게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이 13절 때문이에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무슨 의미예요? 왕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번에 주신 이 기회를 잘 살렸다라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잘 붙들었다면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원히 이 왕권을 사울 왕과 사울 왕의 후손들에게 주려는 하나님의 마인드가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울 왕에게 주어졌던 기회가 뭐예요? 오퍼튜니티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잘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왕권을 내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 왕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울이 문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할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 왕에게 맡겨도 괜찮은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왕이라는 절대 권력에 2년이라는 세월을 앉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겸손한 왕으로 원물러 있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울 왕에게 기회, 카이로스가 주어졌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회는 기회일 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기회를 다 붙들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울 왕의 문제가 뭡니까? 그냥 일반적인 세월, 그냥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붙들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결국 기회가 아니 주어진 것보다 더 못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십시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기회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붙들지 못하고 놓쳐버린 기회들이 얼마나 많을까를 돌아봤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기는 붙들었는데 혹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고 싶은 이 수확의 때, 열매의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를 경험하지 못했던 경우는 또 없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한 가지를 떠올려 주셨어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3년 차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 3년이라는 세월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받는 크로노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년 차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제게 특별한 카이로스,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의 소식을 듣게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브라질 선교사님이 그때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분은 찬양 인도자예요. 그래서 오셔서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어느 한인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죠. 그분이 제게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많이 부흥을 해서 다른 곳에 교회를 사서 나가는데 이 예배 처소가 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때 저도 그랬고 저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 초소를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원체 이 구석진대에 있어서 한인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저희는 그때 안식일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릴 때였거든요. 주일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드릴 수 있으니까, 오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설교 CD를 만들어서 한인들이 많이 가는 한인 마켓 앞에 설교 CD를 갖다 놨어요. 그 성도님들이 듣고 설교가 좋으니까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 교회를 빌려서 예배 드린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부정 탄다고 싫다고 그냥 가지더라고요. 교회 들어와 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는 예배 초소를 옮길 때가 됐구나. 그런데 그 교회 예배초소는 장소가 너무 좋았어요. 위치상으로. 그 스트릿 이름을 따로 있지만 이 일반적으로 아틀란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Church Street이라고 불러요. 그 거리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지 몰라요. 한인 대형 교회도 거기 있고요. 아틀란타의 제일 큰 교회들도 거기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Church Street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인들이 오고 가며 볼 수밖에 없는 거리예요. 뿐만 아니라 위치가 너무 좋아서 어떤 소문이 나 있냐면 그 교회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부흥해서 교회 건물 사서 나간다라는 소문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 저희처럼 외부 사람이잖아요. 저희는 캘리포니아 사람이니까 외부 사람도 이런 소식을 듣는데 로컬에서 살고 있는 아틀란타 사람들은 얼마나 이 소식에 빠삭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빈다고 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여기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 많은 교회가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이걸 몰랐어요. 기회가 주어지고 기회를 붙든다라고 이게 열매 때까지 나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걸 몰랐었어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개척해서 섬겼던 교회 이름이에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교회를 쓸 때에는 우리 교회 간판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단독 건물에 딱 들어가서 저 길거리가 보이는 큰 거리에다가 저희 교회 간판을 딱 붙이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는 됐어. 야, 그 교만한 마음이 싹 밀려오는 거 있죠. 이제는 됐어. 이제는 80명, 100명, 150명 쭉쭉 차고 나가겠구나. 이제 조금만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도 우리 교회 건물 사서 나갈 수 있겠구나. 인간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기회를 붙들었다고 해서 성공이 개런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생들에게 공부할 기회들이 다 주어졌지만 모든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다 받습니까? 아니에요. 공부할 기회만 받은 거예요. 헌신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사업의 기회를 받았다라고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가정을 이루는 기회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가정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행복하기 위한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헌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어짐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제 됐다라는 거예요. 겨우 간판 하나 붙여놓고 이제는 되겠지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기회까지는 붙들었는데 우리가 저 교회를 들어가기는 되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내가 맛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수확의 때 플랠로우를 맛보지를 못했던 거.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 내가 기회 붙들고 마지막 단계인 플랠레오는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혜교회에서는 요거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맛보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그 수확의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때 플랠레오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다 맛볼 수 있도록 하네 은혜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습니다. 아멘.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십시오.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예배 드리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이제 그만 보여줘도 돼. 제 사진이 제게는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몰라요. 근데 안 태우고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울왕이 왕이 된 지 2년 차가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 2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그렇죠?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2년 차라고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2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사울의 신앙이 이렇게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됐을까라는 질문이 제게 생겼어요. 우리 사무엘상 12장까지 올 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 보여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울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 몇 마리 잃어버렸을 때에 그 암나귀 찾아오라고 했을 때 종들이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충성을 다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보지 않는 들판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에도 부끄러워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해했던 겸손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으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왕으로 섬겨주지 아니하고 인정해주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사울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냐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나를 반대하는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사울은 넓은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한 후에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싶어도 안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른쪽 눈을 다 뽑고 나서 종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그 암몬 왕의 소문을 듣고 성령님이 사울 왕 안에 분노를 일으켰잖아요. 거룩한 분노. 그래서 뭘 합니까? 자기가 농사 짓고 끌고 오던 소를 열두 도막을 내서 각 지파마다 그 조각을 다 보냅니다. 너희들이 사무엘이 부르는 이 부름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너희 집에 있는 소들도 내가 열두 조각씩 다 내버리겠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서 하나같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민족의 영웅까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던 사울은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왕이 된 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은 지 2년 동안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조차도 놓치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 인도는 누가 해야 돼요? 예배 인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인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더럽혔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봤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급하다고 내가 해버렸습니다. 대충대충 했습니다. 사울왕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제 안에 끊임없이 질문이 있었죠. 본문을 수없이 읽다가 그 답을 제가 찾았어요. 11절에 있더라고요. 11절 봅니다. 11절 봅니다. 오늘 본문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여기서 중요한 한 센텐스가 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있는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은 이제 자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의 눈에 지금 뭐가 보여요? 블레셋 군대가 보입니다. 또 뭐가 보여요? 이 군대를 보고 내게 모였던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 왕 앞에 뭐가 생길까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보이는 대로 움직이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의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운전수가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여기서 해석이 잘못된,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운전수가 몇 명이라고요? 마병이 몇천 명이에요? 6천 명. 그런데 병거는요? 그러면 2만 4천 대는 누가 끌고 온 거예요? 리모트 컨트롤로 오는 건가? 한 대 갖다 놓고 또 가서 또 갖다 놓고 이러는 거예요? 병거가 많아야 돼요? 아니면 마병이 많아야 돼요? 정상적으로 하면 마병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든지 도고 성경을 보시면 병거가 몇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3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만이 아니라. 그런데 제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한글 성경이 뭐 현대인의 성경, 무슨 성경, 무슨 성경 얼마나 많이 새로운 번역들이 나옵니까? 많이 팔아먹으려고. 그런데 이 숫자는 왜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바꾸려고 하나 봐요. 그러면서 한 번 더 팔아먹기 위해서. 이런 건 안 되는데, 그렇죠? 자, 문제는 사울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블레셋 군대의 사이즈가 보였던 거.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이게 바로 신앙이 떨어졌다라는 증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삶을 움직이면 이건 바로 신앙이 떨어졌다라는 증거예요. 자,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몇 명요? 600명 가량이라. 이게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22절을 또 봅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여러분, 탱크가 3,000대인데 이스라엘은 칼 가진 사람이 몇 명이에요? 두 사람. 이거 전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싸워봐야 되는 거예요?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전력도 짜고 전술도 짜죠. 이렇게 기울어지면 항복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설교 제가 좀 합시다.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셨겠죠. 그렇죠? 안 되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자기가 본인이 원해서 절벽의 끝에 섰어요? 하나님이 절벽 끝으로 몰아가셨어요? 쉬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몰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붙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시다라고 그것을 바라면 그게 우리 삶의 실상으로 붙들어지고 만져지고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들어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어디까지 들어왔다고 이야기하죠? 5절 끝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 찾아도 돼요. 5절 끝을 보면 믹마스의 진침에, 그리고 23절 마지막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다. 계속 반복되는 게 어디예요? 저기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고요. 이스라엘 군대는 어디 있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디에 모였어요? 길갈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를 조금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지금 믹마스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시죠? 제가 지도를 보여주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경에 이렇게 깊숙이까지 들어왔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빨간 걸로 해줄 테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걸 자, 요거 먼저 하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엘리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죠. 그래서 그 전쟁에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있어요. 우리 몇 달 전에 한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당이 있는 어느 도시로 가죠? 아스도스로 갑니다. 아스도시 어디 있어요? 여기가 지중해 해변이거든요. 지중해.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아스도스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로 옮기죠? 어디예요? 가드,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도 하나님이 치시니까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보내려고 예를 쓰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알고 안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 어디 살고 있냐면 지중해 해변가 가까이에 있는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 이 지방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전투는 어디까지 왔다고? 믹마스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보다 더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고? 요단강이 내려오는 요단강 근처에 길가까지 가 있고. 여러분,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동쪽 땅이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땅 중에 제일 서쪽이 지중해 해변이에요. 이 전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 주신 땅인데 지금 블레셋이 어디까지 들어왔다고요? 믹마스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자기 안방 들어오듯이 마음대로 들어오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이 뭘 원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옆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을 주어서 섬기게, 왕을 주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왕이 우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왕이 지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잠들어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엘리 제사장이 할 때도 여기까지는 지 마음대로 못 들어왔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원해서 왕이 우리를 지켜주면 좋겠다고 해서 왕을 세웠더니 이방 나라 블레셋이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예루살렘 더 안쪽까지 들어와서 믹마스까지 하나님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들락거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사람이 다스려야 됩니까? 그리고 이 사이에 전쟁이 한 번 더 있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셨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디로 모읍니까? 미스바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보면 미스바 회개 운동 뭐 이런 기도회 하자고 막 그런 얘기하는 게 미스바가 거기에요. 지방 이름입니다. 미스바로 다 모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한꺼번에 쳐버리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서 올라오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성경 구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7장 13절과 14절이에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사무엘이 왕으로 다스릴 땐. 아니, 왕이 아니라 사무엘이 다스릴 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지도를 아까 지도 기억나세요? 그 지중해 해변가에 있던 가드와 에그론까지 다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사울 왕이 된 이 2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해 갈 때는 블레셋에 빼앗겼던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도시들까지 다 회복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내로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사울이 왕이 되어서 다스린 2년 안에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보다 더 안쪽으로 쑥 자기 안방 들어오듯이 마음대로 들어왔다라는 사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지켜보려고 하면 사단이 내 인생 깊이까지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신앙으로 지키지 아니하고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사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가장 바닥을 쳤을 때보다 더 땅굴을 파고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섬겼을 때보다 더 나빠졌어요. 영적인 상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자라나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 이만하면 많이 했어라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를 위해 다 부어드려야 돼요. 그것만 주님이 기억해 주시거든요. 주님 앞에 갈 때 주를 위해서 드린 시간만 하나님 앞에 무게가 달아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를 위해서 사용받으십시오. 주를 위해서 온전히 드리십시오.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지켜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성숙함으로 발걸음을 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시간을. 일반적으로 주어진 시간 우리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회 온전히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붙들었다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수확의 때를 다 맛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수확의 때까지 온전히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자식들을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시간 지나서 후회하지 아니하게 하나님 아쉬워하지 아니하게 그 기회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셨는데 그 기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셨는데 주님 그 기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하시고 싶은 그 플랠레오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숙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수확의 때를 온전히 맛보는 우리 은혜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구도 이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부림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다 자라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